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18절, 5장 18절까지 끝낸 것 같은데 오늘 그 18절부터 다시 읽으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21절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 이제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세 가지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22절부터 나오는 그세 가지 관계를 이제 좀더 자세하게 보겠는데 오늘은 우선 21절까지 끝내고 그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서론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내용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중심으로 보겠는데 그 밑으로 나오는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먼저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그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먼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사람이 불만 불평을 가질 리가 없죠. 그럼 찬양을 하는 사람은 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 그리고 이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피차 복종을 하는데 이런 복종을 이제 22절서부터 서로 피차 복종하는 즉 먼저 남편과 그 아내, 그 다음에 부모와 그 자식, 그 다음에 지금 성경의 그 랭귀지로 보면 종과 그 상전, 요즘 말로 하면은 그 회사 사장과 그 종업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관계가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는 사람의 모습을 이런 관계 속에서는 그럼 또 어떻게 보여지냐? 지금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1장 10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목적 거기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 질서가 잡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 질서를 파괴하죠. 그게 죄였어요. 예수님은 이제 다시 그 질서를 잡는데 이 질서가 지금 잡히는 그런 모습을 먼저 지금 4장에서는 교회에서 어떤 질서가 잡히는 건가를 보였어요, 지금. 이제 삶에서, 즉,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자식과 그, 부모의 관계, 또, 회사에서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를 통해서는 또 어떻게 질서가 잡히냐. 이것은 중간에 들어온 그 모습으로 해서 성령 충만으로만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지금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야죠. 성경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이런 모습이라 하면은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죠. 성경에 아무리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뒤로 나자빠지는 모습이 나오나.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성령을 받은 모습이라고 가르치게 되면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냔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냥 엎어져서 그냥 자기도 컨트롤 못하면서 그냥 웃어제끼는 이런 걸로 성경에 나오냔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잔 말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배우잔 말이에요. 먼저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찬양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영어로 하면 Psalms, Hymns, Spiritual Songs.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이제 노래를 예배 때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서 여기 봐라 세 가지 종류 아니냐. 그래서 Psalms는 뭐예요? 시편. 그리고 Hymns, 그거는 찬송가. Spiritual Songs, 그거는 복음송가.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Psalms가 무엇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Hymns는 무엇을 얘기하고 Spiritual Songs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이게 그렇게 쉽게 보통 분들이 말하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딱딱 나눠지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좀 더 많이 하자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는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모여서 찬양하는 거, 또 모여서 감사, 즉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야 되겠는데 찬양을 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꾸 교회로 모여서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이런 일들을 힘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즉 그 사도행전의 성령이 그냥 그 오순절날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래갖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교회로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어요. 그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말씀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아마 요즘 뭐 매일 모여서 우리 그러자 그러면 뭐 거의 이단들만 그렇게 되는 아예 같이 살지. 예. 우리가 지금 삶이 참, 바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기독교인으로 살라고 할 때에 방해물이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한 게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정말 모여서 자꾸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니글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 문제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저희가 뭐 이런 것은 여러분이 뭐 진짜 시간만 되고 하면 열심히 하실 거죠. 그러나 이 찬양이라는 것이 꼭 노래로만 되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사실은 우리 저는 뭐 이런 거는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배운 거에 의하면 이 몇천 년 전에 이런 시편들을 찬양을 할 때 요즘 같이 멜로디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노래로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노래로만 해야 찬양이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진짜 시편을 읽으면서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그것도 찬양이죠. 그러나 음악적인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음악에 소질이 없다 보니까 이 남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값어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찬양의 내용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용이어야만 되죠. 왜? 하나님은 그저 입으로 그냥 입 서비스만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음악으로 하기 때문에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가사를 이해도 못하고 가사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입만 떠든다면 그 가사만 그냥 입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찬양이 아니죠. 왜 여러분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을 왜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와서 야, 너 참 뭐 음식 잘한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냥 입으로만 와, 음식 잘한다. 그거를 남편이 그러고 있는 걸 알면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으로만 알면 그 왜 기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여러분이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정말 그런 내용들이, 찬양하는 내용들이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냐고요. 그러나 그런 것이 남이, 어쩔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남이 더 잘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남이 만들어 놓은 찬양을 가지고 찬양한다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예배를 좀 일찍 와라. 여러분들이야 뭐 우리 간식 시간 하고 있으니까 뭐 늦게 오시는 분은 없지만 왜? 그런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거 아니에요, 찬양을. 그래서 그걸 읽어보라는 거죠. 읽어보고 정말 여러분이 그 가사를 이해하고 그 가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가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만 뻥긋뻥긋하게 돼버리죠. 제가 그런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저희 뭐야 남편이나 부인이 와갖고 참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서는데 여러분이 또 듣고 싶어서 다시 불러서 뭐라 그랬어? 알면서도 뭐라 그랬어? 또 듣고 싶어서 그랬더니 남편이나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몰라. 그러면 여러분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왜? 아니 자기가 사랑한다 해놓고 뭐라 그랬는지도 모르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 가사가 4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찬양의 3절 가사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몰라. 나 뭐라 그랬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찬양도 오히려 저는 음은 좀 잘못 맞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음치들의 찬양을 안 받으시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이 뭐 방해가 된다. 뭐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뭐 음치도 하나님을 찬양할 책임과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음이 안 맞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정말 찬양, 이 찬양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뭐 성가대나 이런 거. 근데 그냥 넘어가고, 이 내가 믿는 내용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내용이 가사에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 부르면 안 되죠. 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부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냐예요. 그럼 내가 이거는 내 마음에 없는 소리라 그러면 그럼 입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럴 때는 부르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찬양 이 성가가 아니라 그 찬송가를 고를 때, 제일 힘들어요. 저는 좀 누가 그거 대신 골라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찬송가 고르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걸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만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 감사가 진짜 세상 말로 입에 배어야죠. 찬양과 감사.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5장을 통해서는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는 또 주로 뭐가 중심이 됩니까? 말씀을 전하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돌막이 날라오는데도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즉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도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하겠고 그리고 이제 21절에 제가 이제 여기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좀 여러분과 많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데 21절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모습도 되면서 그리고 5장 22절부터 6장 9절의 서론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의 모습은 서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복종을 하는 모습은 절대로 자기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인 사람은 남을 복종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주의라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기주의, 자기 실속만 차리는 것,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만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은 지금 피차 복종하는 것에 굉장한 방해물입니다. 물론 피차 복종하라가 하나님을 복종하는 안에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복종 안 하는 거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런 말은 제가 뭐 여러분한테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어떤 분들은 이 피차 복종하라를 가지고 아예 하나님 말씀 밖에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까지도 서로 받아주는 여기까지 끌고 가면 그거는 잘못됐죠. 뭐 제가 그런 것까지 뭐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피차 복종을 하려면 자기 중심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왜? 그렇게 되면은 남들이 나를 복종하는 것만 얘기가 되지 내가 남을 복종하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성경의 대로 하는 수준. 고린도 전서 4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런 구절은 저희가 잘 안 읽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 4장 6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로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중요한 내용이죠. 교회에 자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다 세상 거를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뭐 자기가 돈을 많이 번다. 아니면 자기는 뭐 좋은 학교를 갔다. 아니면 자기는 뭐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돈을 벌었으면 누가 벌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학교를 갔으면 누가 어느 집에서 특정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다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공부할 수 있는 두뇌까지 허락하셔서 그래서 좋은 학교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이 무슨 기술이나 뭐가 있건 간에 다 누가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냔 말입니다. 왜 자기가 잘난 것으로 착각을 하냔 말입니다. 지금 금액이 하는 거죠. 피차 복종하는데 이것이 최고로 금물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것.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을 정말 아무 기술도 없고 정말 머리도 똑똑하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 없었냐고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말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위치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주셨겠어요? 어디다 쓰라고? 무엇을 위해서 주셨겠어요? 자기 자랑하라고. 자기가 잘난 줄로 착각하고 살라고는 절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는 쟤보다는 잘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이러고 산다고. 이게 서로 지금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거에 최고의 방해물이 된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얻어내느냐에 초점이 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삶이 그런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남을 위해 내어주신 거지.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한다면서, 교회의 생활을 한다면서 내가 무엇을 얻어낼 거냐에 초점이 가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남을 위해서 뭘 주고 남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에 초점이 안 가 있으면 지금 참 기독교를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피차 복종하는데 이 명령을 지금 순종하는데 굉장히 방해물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그런 교회는 이 피차 복종하는 일, 서로 섬기는 거죠. 서로 남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피차 복종을 하려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몸입니다. 그 성경에 손이 발보고 난 너 필요 없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느 한 부분만 없어도 불구해요. 즉 피차 복종을 하려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의 현실을 이해해야 되는데 뭐예요? 우리는 한 몸으로 구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그러나 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예수 잘 믿고 그러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독교는 안 가르칩니다. 나 혼자 잘한다. 그거는 나 혼자 잘한다 하는 즉시 나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게 어디 있어요? 나 혼자 이렇게 됨으로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잘 믿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피차 복종하는 정말 이 남을 섬기는 왜 예수님의 삶에 참여가 돼 있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거든요. 즉 천국 현실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삶, 이 정말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나는 섬기러 왔다 이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항상 증거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무슨 모습이에요? 섬기는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나셔서 섬긴단 말입니다. 섬김을 받는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이 하나님의 그 이 명령, 즉 제가 말할 때 분명히 이렇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이 이룬 그 구원 현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명령을 복종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현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순종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왜? 전부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원한 구원의 현실을 말하는 것하고 똑같죠. 피차 복종하라. 왜? 천국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은 복종을 안 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부인하는 행위죠.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복종의 모든 의미와 모든 이유와 모든 목적과 모든 동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서로 피차 복종해라 이런 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충분히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라 이런 말은 안 나오죠. 그 중심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복종하고 그렇게 하는 걸 노력하고 하는 모든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성도님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 그럼 그 예수님은 기본 아니냐?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 얘기는. 그러니까 기본이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을 보세요. 우리 지금 에베소서 보고 있으니까 에베소서 1장에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건 기본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1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3절에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니 이게 기본이면은 왜 매절 똑같은 그 기본적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냐고요 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건 기본이라며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내려갈 때 그 기본을 못하러 자꾸 리핏을 하냐고요 기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다 가짜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해도 성경같이 얘기를 해야죠. 성경대로. 그걸 기본이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런다고. 왜 예수님을 얘기 안 하느냐? 제가 그러면, 아, 그건 기본이지. 그렇게 나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본이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본인 걸 몰라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빠뜨려 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거룩한 두려움. 사랑은 두려움을 없앤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즉 그런 말은 뭐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런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 두려움은 이제 기독교인한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건방지게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냐? 이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요즘 세상에 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너무 건방지게 돼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이 저희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그 기독교 서적에 가보면은 Dating with Jesus Christ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캐주얼해졌어요. 아침에 우리 아침 식사하는데 커피 놓고 예수님과 간단한 대화. 한번 가서 책 보세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하는 이 태도가 아주 캐주얼이 돼버렸어요.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기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실망시킬 것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근심하게 할 것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에 성령님을 근심치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이었죠. 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이게 밀접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근심하게까지 되는 건가?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에게 그런 영향을 받으실까? 하나님은 영향 받을 필요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아무도 필요 없죠. 그러나 그렇게 근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저희는 감사했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그 예수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두렵냐고요. 예수님을 실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두렵냐고요. 이상하게도 세상 아버지 실망시키는 건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 부모를 갖다 근심시키는 건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근심하고 실망시키는 거는 이게 두려운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즉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동기와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근심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거룩한 두려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리죠. 빌립보서 12장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도 보면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하라. 그러나 아까 심판을 받을 그런 두려움은 절대 아니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사는 그 삶의 그 태도를 보세요. 달리기 하는 사람 같이 살았는데. 왜 달리기에서 1등은 오직 한 명이죠. 지금 천국에서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그렇게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하려는 사람 같이 살아야 되는 거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내가 더 열심을 내서 뛰어야 되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 이 성경적인 그 모티베이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거기에도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인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기도 두려워하는 즉 거룩한 두려움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보죠.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 전서 3장 9절부터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다 얻는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아직 이게 아직 완전하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상이라는 개념. 천국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내 상이 좀 적다고 나는 그러면 상이 더 큰 걸 받은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느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더 덜 기쁜 거냐 이런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 상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세상식으로 너는 10층짜리 집이고 나는 20층짜리 집이다. 이거는 분명히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상 받는다는 게 지금.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내가 더 큰 상을 받는다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건지 천국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한테 그냥 제가 지금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산 이 삶을 통해 그만큼 예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느냐 작게 드러나느냐 이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구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두렵단 말이에요. 이런 구원인가?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이런 구원이 아니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나의 삶이, 나의 공이 다 불타 없어진 그런 구원.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게 아니라 세상 것만 다 했더니 나중에 불에 다 타버린. 그러나 구원은 얻은 모습.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휴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죠.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래, 그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면 어떠냐. 이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건 절대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구원이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얘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긴 지금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상이라는 컨셉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뭐 내가 뭘 받느냐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산 삶이 예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거라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요만큼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다르게 살았을 때 더 크게 드러나는 거라면, 그러면 그 더 크게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은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물론 이건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 받으시죠. 그거를 부인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 쪽에서도 분명히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산 삶이 내일 더 회개하며 더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을 한 삶보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의 천국 현실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믿음하고 연결이 되라고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 천국 현실을 알면 알수록 더 게을러지라고 가르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순종하는 모든 이유가 그 예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여기에 불로 시험이 와도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어서 많은 상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뭐 그따위로 살면 구원이 없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왜?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분명히 두 가지 방법, 적어도 두 가지 방법으로 사는 게 나와요. 공력이 그대로 남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하고, 그리고 다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하고, 적어도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너무나 뚜렷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서로 섬기며 서로 위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러고 살자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이 어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걔네들은 제가 야, 좀 수요일 날 좀 돼갖고 이렇게 전화 좀 해라. 그래서 야, 제끼 뭐 잘 지내지? 한마디만 해라. 아니, 요즘은 내가 전화하라 그러니까 다 웃어요. 요즘은 뭐 텍스트 아니면 IM이래. 전화도 안 한대요. 너무 쉬워, 그죠? 그래서 How are you? 잘 지내냐? Can I pray for you for something? 그 저런 어린 아이 때부터 좀 버릇을 그렇게 좀 들게 제가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좀 정말로 한 패밀리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다 불타 없어지는 수준에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왜 억지가 되면 다 불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이룬 구원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현실이 어떻다는 걸 지금 성경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위해서 우리가 서로 뭐 그렇게 전화를 못 하더라도 내가 그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하는 이런 삶을 예천 장로교회가 좀 살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절대로 옵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22절부터 그 인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든 관계를 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크게 세 가지 관계를 지금 얘기해 주는데 이 세 가지 관계에서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아니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이제 이런 관계에서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냐?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떠한 거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떠한 거냐? 이제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이 나의 참 경험이거든요. 나의 성경 그 자체가 나의 참 체험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체험은 저 성경적인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죄에 빠진 몸으로 체험하는 체험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아까도 누가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 떠나지 않고 나하고 영원히 거하시는 그 체험이 있죠. 그 진짜 체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내가 이제 세상에서 이 죄에 빠진 육체로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게 분명히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는 기분이에요.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체험이에요. 그러나 가짜예요. 진짜 체험은 하나님이 안 떠났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그 가짜 체험이 진짜 같이 얘기를 해버려요. 물론 내가 가짜 체험이라 그럴 때 이해를 하셔야죠. 여러분이 그런 체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필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느끼고 정말 있어요. 그러나 가짜입니다. 성경적의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 참 체험, 즉 참 현실,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단어죠. 현실을, 나의 참 현실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남편과 부인의 그 참 관계도 성경이 보여주는 나의 참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죄에 빠진 육체로 아직 완전히 구원되지 못한 육체로 겪고 있는 체험이 있다고요. 그럼 어느 게 참 체험이냐? 그 참 체험을 증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참 체험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육체로 체험하는 그 체험이 진짜라고 이렇게 믿으시면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진짜 브레인워시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 가르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현실이 나의 참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지금 제대로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지금 제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제대로 증거를 안 했다고 나의 참 현실이 변한 거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항상 같이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내 참 현실에 내 삶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참 현실이 내 삶을 통해 증거가 되었죠. 그 참 현실을 믿어야죠. 먼저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고 나하고 함께 계신 그 현실을 즉 예수님이 이루신 그 현실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자꾸 그렇게 보시라고 자꾸 또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참 현실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으로 그게 여러분 삶을 통해 증거되게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죄 짓는 건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현실을 부인하는 행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남편과 부인의 관계 예수님이 이뤄놓은 참 남편과 참 부인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한번 보세요, 성경을 통해. 부모와 자식 관계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런 관계들도 한번 어떤 건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증거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22절부터 6장 9절까지를 좀 계속 읽어 주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관계 보여지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항상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벌써 9시간 넘었네요. 한 시간이 벌써 넘어서 여기서 끝내고 제가 다음번에 같은 내용인데 요걸 가지고 조금 좀 다른 면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분은 벌써 이것을 완전히 이해를 했는데 아, 왜 또 계속 하느냐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에베소 전체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써내려가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지금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해에 대해서 좀 더 다음 주에 한번 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이 세 관계를 좀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부 관계는 너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먼저 부부 관계가 제대로 돼야 그래야 또 자식 관계도 제대로 되고 그래야 그 밖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항상 여러분은 이런 거를 이해하세요. 항상 여러분이 앉아서 들으면서 나는 저런 복이 안 주어졌네 하는 내용은 가짜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뭐 그러면 우리 부부 관계를 배운다고 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이혼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이거 배울 거 없어.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천국 관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참 남편이 있고 그 참 남편을 대표하라고 잠시 주어진 세상 남편이 있어요. 세상 남편은 없을지 몰라도 참 남편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복에서 빠져있는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음 주에는 오지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가르침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러나 또, 이 상에 관한 개념이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리의 그 동기와 그 목적을 제대로 잡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이 섹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아주 기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멋있고 고귀하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더욱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저희들의 그 영원한 구원의 현실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보여지는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현실들을 즐거워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 열심을 내며 더욱 부지런하게 힘을 바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에서 구원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을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예수님을 믿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다 깨달으며 그 귀한 삶을 살도록 더욱 노력하는 저희들 또 저희 예천 장로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